이 저녁에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 12절부터 18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7장 12절부터 18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자들의 보응이니라.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함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이성의 빛을 주의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함을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시되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과 정서로 이 말씀을 환영하여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17장 말씀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전에는 바벨론 혹은 아스로와 같은 각 나라 한 나라 한 나라를 대상으로 심판을 선고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웬일인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할 때는 북이스라엘과 아울러서 아람에 대해서 다메섹에 대해서도 함께 심판을 선고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스로가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반아수르 연대를 펼쳐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려고 했고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이겼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쪽 유다도 반아수르 연대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유다를 쳐들어갔던 것이죠. 이런 일은 세상이 교회와 손을 잡고 교회를 공격한 일이었기 때문에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교회가 세상과 손을 잡고 자기 형제 교회를 할 수 있는 유다를 쳐들어가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었고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함께 연결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17장에서 쭉 살펴보고 제가 11절까지만 살피고 12절부터 14절 말씀은 남겨두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장 12절부터 18장 7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는가 하면 우리말 성경은 17장 이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12절부터 14절이 17장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장절은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것이지 본래 계시될 때 장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절부터 다시 말해서 17장 12절부터 18장 1절까지를 한묶음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17장 12절을 보시면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18장 1절 역시도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본문이 통일성이 있고 그리고 17장 12절부터 14절 말씀과 그 다음에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서로 유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17장 12절을 보시면 슬프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 슬프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슬프다라는 말은 번역이 사실은 잘된 번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날 때 우리가 슬프다 이렇게 슬퍼합니까? 그렇게 슬퍼하지 않죠. 오히려 그냥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하는 소리를 내지 슬프다 이렇게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애가라고 하면 아이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사실은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감탄사, 오 하는 감탄사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반발하는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심판을 내다보고 지금 감탄사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자들을 심판하실 때 직접 손을 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통해서 범죄한 족속들을 심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살펴본 바가 있죠.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죠? 막대기를 가지고 치신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손찌검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가지고 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손찌검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처럼 막대기를 가지고 징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막대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불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말한 바대로 비뚤어진 막대기로 똑바로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이 잔인한 이 잔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기도 하고 또 범죄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로 가장 많이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막대기로 제일 많이 쓰임받았던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다름 아니라 아수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17장 12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도구였던 이 강력한 아수르 군대로 인해서 열방의 민족들이 공포의 소리를 부르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열방들이 소리를 지르게 되는가? 그 이유는 아수르가 다메섹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뿐만 아니라 중동지방에 있었던 여러 중소국가들을 다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마치 성난 파도가 치고 소리를 치는 것처럼 큰 물이 서로 부딪히는 이런 것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롯해서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은 자신들을 짓밟는 아수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을 때리는 막대기로서의 아수르가 매우 무서운 나라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막대기를 드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언약 백성들을 다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가 잔인하게 행해도 그 나라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세상 열방을 통치하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소리는 그들의 소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커서 그들을 바로잡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이 세상 열방들은 바람 앞에 겨처럼 불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과정 안에서 마치 아수르와 바벨론이 자신들이 주인공이처럼 세상을 막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들이 잔인성을 발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때로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이 화에 못 이겨서 그냥 화를 발하고 잔인성을 막 발하는 이것까지라도 그들로서는 통제함이 없이 자제함이 없이 분을 확 드러내버렸지만 사실은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잔인한 속성들을 발휘하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 막대기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나라들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의와 공평과 진리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1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의 요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을 살펴볼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사실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나라가 분노하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다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이 손을 합해가지고 아수르를 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당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다왕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도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역사 가운데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을 볼 때 이런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뭐 복잡한 여러 가지 많은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이런 것으로 그냥 그치지 말고 그치고 말고 우리에게 정작 주어지는 이 교훈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대로 또 어떤 교훈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런 잔인한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심판받을 때 정작 쾌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때문에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죄인이 죄 중에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사실도 우리가 이방 나라 예언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의 구체적 진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장 12절부터 14절은 일반적 진술이고 18장 1절부터 7절은 이 일반적 진술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18장 말씀은 열방에 대한 또 다른 경고, 신탁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이 구수에 대한 에디오피아죠? 구수에 대한 심판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형식이 달라요. 여러분들 15장 1절을 보십시오. 15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압에 관한 경고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7장 1절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9장 1절은 애굽에 관한 경고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18장 1절은 구수에 관한 경고라고 나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구수에 대한 경고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각 민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18장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쭉 이렇게 말했던 17장부터 말해왔던 그 말씀에 대한 결론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17장 1절에서 주어졌던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에 대한 심판 선고의 메시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장 1절부터 이 7절 말씀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살펴봐도 명쾌하게 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책들을 참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18장의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이냐? 요약을 하자면 앞서도 말씀드렸죠.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북 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았죠. 그리고 유다를 반아수르 연대에 끌어들이려고 유다를 친 일도 일어났고 그래서 이방 나라 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각축전들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1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느냐 시온을 모든 민족들이 몰려드는 곳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8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수와 관계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그러면 구약성에서 구수가 어디냐라고 말하면 나일강을 따라서 위치한 이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은 어디냐 하면 이집트 남부 그리고 수단 북부에 해당되는 곳이라 그래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로 보면 에티오피아 북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 바로 그 장소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 부근이긴 하지만 따라서 지금 여기서 구수강 건너편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이 나라 북은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너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건너편이라는 말은 저쪽 건너편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편이라는 뜻도 돼요. 이편, 저편이라는 그런 뜻이 함께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구수강 건너편 이렇게 볼 필요가 없겠고 뭐 구수강 이편, 구수강을 따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날개 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선지서를 이해할 때 그냥 막 그냥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선지서는 그 당시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오늘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많은 그 참고서적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왜 그러면 날개 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구수지방에 그 당시에 지파레와 같은 그런 곤충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문자 그대로 벌레들이 가득한 땅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비유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구수가 파송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이사야 7장 18절을 보시면 7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여기 이사야 7장 18절에서 애굽 하수의 먼 곳에 파리, 아수르 땅에 벌은 뭘 가리키죠? 실제로 파리와 벌을 가리킵니까? 문맥으로 보면 이것은 애굽과 아수르의 군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구수의 군대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라는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 날개 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라는 것은 마치 이 날개 달린 곤충들이 부지런히 강 위아래를 막 오르내리는 것처럼 이 구수 사람들이 외국 사절들을 지금 수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일을 지금 부지런히 하는 것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절들을 보냈느냐? 당시 구수는 애굽에도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유다 왕국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2절 말씀은 유다를 포함하는 이 팔레스타인 국가들과의 반아수르 동맹 체제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절들을 보내가지고 반아수르 연대에 가입하라. 그래서 아수르와 싸우자라고 하는 이런 목적에서 사절들을 부지런히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가라 민첩한 사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려움이 닥쳤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에다가 도움을 호소하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뭐 미얀마 같은 데 호소하겠습니까? 호소하지 않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첩한 사절들이 보냄을 받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2절에 보니까 강들이 나누인 나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 이 나라다 저 나라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장난을 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뭐 자기 나름대로의 안목을 뭐 제시하는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 자체는 어떤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은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나라겠죠.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사람 찾아가요? 유력한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수 같은 경우에도 사절을 누구한테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자신들보다 더 나은 나라에다가 사절을 보낼 것입니다. 이런 세상 나라의 움직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아수르의 공격에 대응하려고 하는 이 구수의 이런 자구책 다른 나라의 사절을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세상 나라의 자구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라고 말씀했죠. 결국은 이 말씀은 보편적 인류에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3절 이하의 말씀은 특정한 어떤 대상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너희가 주목하라. 그런데 이 메시지를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 3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주목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중요한 말을 할 때 주목하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내용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그랬죠. 기치는 깃발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불면 그것을 보고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봉산에 흰 깃발이 딱 올라와 있다. 당장 볼 수 있죠. 그리고 나팔을 누가 분다? 당장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역사에 너희는 집중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깃발이 올라가고 나팔이 울릴 때 사람들이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처럼 그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부는 이런 주의 집중에는 좀 걸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야제를 하지요. 그 다음에 개막식을 하잖아요. 얼마나 성대하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예술 감독들이 어떻게 그 행사를 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서 그 행사를 치룹니다. 그런데 정작 개막식이 끝났어요. 그런데 선수들 경기력을 보니까 형편없는 거죠. 100m 달리는데, 100m를 달리는데 17초에 뛰고 막. 그러면 김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4절 이하의 내용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실망스러운 내용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조용히 감찰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거죠. 나팔을 막 불고 기치를 세워가지고 뭔가 특별한 획기적인 일들, 저 원수들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일들이 날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원수들을 순복시키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열왕기서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사리아를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능력 대결을 벌이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번제물과 또라 있는 물들을 할 듯이 다 그냥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잡아 죽이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죠. 그러자 엘리야가 낙심을 해가지고 호렙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낙심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바람이 지나가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가르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죠. 그런데 불 후에 무엇이 들렸습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렸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완패하고 완악한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은혜의 수단은 이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그냥 때리고 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용히 설득하시는 방식이라고 말이죠. 젠틀 휘스퍼, 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켜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감찰함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손을 감추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일하지 아니하시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이 그런 일들인가 하면 바로 예언을 하고 예언을 성취하는 방식이죠. 다메섹이 65년 내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65년 딱 지났는데 망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류 가운데 사실은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길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적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가 너무 적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볼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거든요.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는 차를 타고 운전하면 뭐만 보이죠? 개척교회만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빵집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빵집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전혀 안 보였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는데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못 보느냐 하면 일반 세소 역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볼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인형극을 보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치부 초등부 학생들 인형극 보셨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손가락 인형 하면 그 인형만 보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뭘 보죠? 네. 그 인형 뒤에 있는 손가락을 보잖아요. 그래서 박수를 칠 때 그 인형 주인공한테 박수를 친다기보다 사실은 그 인형극을 연극한 바로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가져야 돼요? 당연히 이런 관점을 가져야 맞는 것이에요. 영화를 잘 만들면 감독이 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고 진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 소련이나 혹은 독일처럼 갑자기 나라가 통일되기도 하고 나뉘기도 하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 근래일어나는 IS의 테러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손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누가 볼 수 있죠? 에스라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와 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위기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보십니까? 사람의 일로만 나라와 나라 간의 일로만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역사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는 것이지요. 인간은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각하지 못해요. 과학자들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미세한 그런 어떤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우주의 광활한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본래 인생은 어떤 존재지요? 너무 큰 일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작은 일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피부 조직 안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 지금 감각하고 계세요? 몰라요.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이클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박쥐는 들을 수 있는 사이클이 있고 우리는 못 듣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피조물이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세계 안에 인간이 감각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중에 나타나서 질문하신 적이 있지요. 너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라고 묻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 바다에 샘이 있다고 말했어요. 3,500년 아니 4,000년 전에 바다에 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지요? 바다 안에 바다 속에도 뭐가 있어요? 석유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너 깊은 물 밑에 걸어 다녀 봤느냐? 라고 묻지요.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일을 이루신과 동시에 가장 작은 일도 헤아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만 챙겨요. 멀리 있는 사람은 챙기고 싶어도 못 챙겨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 능력이 약해서 그를 제대로 챙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배웠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본질적인 하나됨이지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로부터 조금 더 멀어져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만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인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신자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다면 도대체 어디에 사람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 사람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뜻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하심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시는 그런 일은 세상 나라 전체가 강력한 군대를 동원한 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이에요. 이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하는 방식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자개라는 더위와 가을 더위의 음무 같다. 구름과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햇빛이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식물들이 열매를 냅니다. 그런데 햇빛이 비칠 때 자 봐라 내가 비친다라고 자랑합니까? 우리는 감지도 못해요. 그리고 기온이 서서히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매우 조용하게 일하시는데 그러나 기온이 서서히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더워서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 안개가 계속 피어오르면 항공기도 운항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맥을 못 추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만 바라만 보시는 분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유대인들 수백만 명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이나 작년에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 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합니까? 과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계시기나 한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지요. 왜 그런 질문들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재중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회의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회의감 때문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 동기 목사님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이전에 초등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다시 복직을 해서 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에서 한 2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아산 쪽으로 가가지고 새롭게 교회 개척을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2년 정도 지났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 3개월간에 다 암 중기 말기로 판명이 났어요. 사모님과 목사님이 다, 두 분 다. 이런 일이 딱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 주의 종이 그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제는 좀 목회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저 한 1, 2년 지났는데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요,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급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적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이 문제를 처리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산스럽게 여러 기적이 왔다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모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손을 잡고 유다를 공격하고 또 유다는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바라본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햇빛이 소리 없이 내리비치지만 농작물들을 결실을 맺게 만들고 또 가을 음무 또한 소리 없이 임하긴 하지만 곡식과 과일에게 수분을 공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 만사를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의 성격을 잘 이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각종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 회의에 빠지게 만드는 그 삶과 형편을 해석해야 된다고 말이죠. 이런 해석 능력이 없으면 왜? 라고 질문하게 되죠. 특별히 기복주의 신앙에 물들게 되어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겼는데, 나름대로 바친다고 바쳤는데, 뭐 등등의 이유를 들이대면서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는 한 그와 같은 어리고 있는 시험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가 신자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런 이해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원리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상황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방식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제대로 간파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구구단을 이제 암송하는 사람이 미적분을 풀려고 덤벼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들이 저렇게 떠들고 잔인하게 자신들의 그 속성들을 가리지 않고 저렇게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마치 농경사회에서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그들을 다 쳐버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6절 이하에서 들짐승들과 새들로 하여금 그 버려진 가지들을 먹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수로가 쳐들어왔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과 사실은 비슷한 그런 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으니까 공중의 독수리와 땅의 들짐승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데 한 3일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18만 5천 명의 시체예요. 그러니까 1년 이상 걸렸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단순히 야술의 멸망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수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선고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큰 위로를 주죠. 본래 믿어야 될 분을 믿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야 될 대상을 믿었다가는 이런 꼴을 당한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의지할 대상을 의지해야 되죠. 수혜칠 가치가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수혜칠 가치가 없는 인생들을 자꾸 의지하고 그 다음에 강대국을 의지하고 세상 나라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이것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이방 나라들과 연합해서 그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어서 했던 말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너희는 나만 의지하라. 자, 그런데 5절부터 6절 말씀은 특정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만 볼 필요가 없겠고 결국은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계략과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던 그런 세상 나라를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게 바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극심한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인간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찍어내신 가지, 열매를 이제 조금 맺으려고 하는데 그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독수리와 들짐승이 쪼아먹는 이 광경을 통해서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의 죄로 인한 비참함, 이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뭐지요? 비참한 결과가 의외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요. 그 결과가 뭐지요? 각 민족이 시온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민족들이 시온을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오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아까 제가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내용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모른다 그랬죠. 그런데 그 백성이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나 혹은 북이스라엘의 유다가 의지했던 무슨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도 택한 백성이 있어서 그 백성들 중에도 시온으로 나오는 백성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시온이라 그 말이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요 다름 아닌 시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이, 이 민족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으로 나아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온산이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바냐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나움 스바냐께서 가랴 말라기죠. 3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스바냐 선지자도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 나온다는 말은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죠. 왜 시온으로 나오느냐? 시온산이 아름다워서냐?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자비롭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참으로 온유하시고 또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인생들을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바로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시온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시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면서 이사야서를 읽었죠. 그때 빌립이 가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가 회심하게 되는, 그래서 바로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언은 구수 사람이 실제로 회심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우리는 이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긴 하지만 처음에는 이 내용들 이해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마태보다 성경을 더 잘 아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들은 거의 구약을 외웠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내용들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사람을 파송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이 내용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하지만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딱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들을 심판하시긴 하지만 심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런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교회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조국교회를 바라보면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 지난 토요일인가 2580인가 거기에 그 목사님들의 그 재정적인 비리를 다룬 내용이 나타났다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 뭐 일반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호의를 갖게 되겠습니까? 갖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상황만 바라보면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조국교회의 미래상을 비관적으로만 전망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사명 또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려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용도로 사용되는 저와 우리 현성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